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을 걷는 저희들, 우리의 사는 환경 여건은 다 다양하고 다르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 상태, 심신의 건강 상태도 다 다르고 경제적 여건도 다르고 가족들 간의 관계도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저녁에도 예배당을 주셔서 예배당에 모여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을 조금 강론하고 듣고 또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처처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며 또 그 바른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성경의 진리의 지식이 더하고 그 교훈을 받아서 그 성경의 교훈 안에서 온전케 되고 구원을 얻을 자들이 구원 얻고 또 성화를 이룰 자들이 성화를 이루고 또 위로를 받을 자들이 위로를 받고 책망을 받을 자들이 있으면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그 교훈과 또 은혜와 복이 모든 주의 백성들 택자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은 너무 부족하고 누초한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감히 이 귀한 성경책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수 있게 도우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기만을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21편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심을 기뻐함,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심을 기뻐함. 다윗의 시이고 영장, 즉 찬양대장 혹은 찬양대 지휘자를 위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봅시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힘과 구원을 체험하였고 그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은 죄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얻은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구원이고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그 구원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주님이 버려두시면 죄의 낙을 누리다가 죄성을 가진 내가 세상의 죄악된 풍조, 악하고 음란한 죄악된 풍조 속에 휘말려 살다가 멸망, 지옥 가야 할 나를 주님께서 불러서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막 살면 안 돼, 이리 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 경외해야 되고 계명 순종해야 되고 성도 거룩한 자가 돼야 되고 죄 씻음 받아야 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야 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아 그렇구나,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깨닫고 주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우리의 심신은 약하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죄사함 때문에, 의롭다 하심 받은 것 때문에,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미 소유하고 있게 하신 것 때문에,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된 것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니까 구원 때문에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구원을 얻은 것은 그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지금 자기의 어떤 상황에서의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구원의 상황에서 이 시를 썼겠지만은 그러나 그 시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예, 우리가 일치하는 그런 진리를 보이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의 기도에 응답,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예,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소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오늘 1, 2절의 말씀대로 주의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않고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친백성의 진심의 기도와 소원을 잘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외면하고 몰라 나는 몰라 너는 너 잘 모른다 너를 모른다고 하든지 내 기도를 내가 들을 귀가 없다든지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것도 사실 없지만은 예,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오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자들로 인정하시고 주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여 피 흘려 사신 자라면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고 내가 듣고 있어 이미 도와주고 또 더 도와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내가 너를 돕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부터가 돕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게 벌써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술이나 마시고 있든지 또 세상에 아이고 어차피 이런 세상 재미난 즐기면서 산다 그렇게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든지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이 허다할 터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주께로 나옵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옵니다 고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은혜죠. 3절 4절 보십시다. 이는 원문에 보면 이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씌우셨음이니이다. 이는 하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소원 입술의 고함을 주셨고 거절치 아니하셨다고 하냐면 여기에 이는 왜냐하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고 고백한 이유를 말하는 거겠죠. 이는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키라는 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선한 복을 주셨다. 예, 복으로 저를 영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냐 일로 와라 하고 우리가 자녀를 예쁜 딸 예쁜 아들을 우리가 오면은 아이고 빨리 와라 우리 아들 딸 예쁜 딸아 오라 하고 부모가 그를 품듯이 영접하듯이 어서 와라 고생 많았지 공부하느라고 일하느라고 어떻게 지냈어 그동안에 일로 와 내가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할 테니까 엄마가 평소에 실력 발휘를 해서 가장 최선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영접하듯이 하나님께서 선한 복을 복은 다 선한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한 복을 주셨고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우셨다. 와, 존귀케 하시는 거죠. 금면류관을 씌우셨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을 삼겠다고 그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은 지 아마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 되는 것인데 자, 그러나 사울왕의 많은 핍박이 있어서 고난의 세월이 10여 년 동안의 세월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쉽게 그렇게 단련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도 있겠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은 조급하지요. 금방 오늘 하면 내일 딱 뭐가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이게 좀 서서히 어떤 때는 물론 급하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서서히 단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를 보면 10년, 10여 년 동안,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40세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도피해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쳐서 저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양치기를 했잖아요. 양을 치는 날이 하루 이틀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0년 동안 매일 양만 치면 양치는 것은 아주 숙달한 기술자가 됐겠죠. 그러나 뭐 이스라엘의 지도자니 그런 거는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그렇게 내가 하지도 못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양치기 하면서 이제 겸손 훈련이라고 할지 이제 모든 그 세상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나라는 것도 다 죽고 죽을 대로 다 죽고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그때 밑바닥에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 섭리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이라고 보여요. 예?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렇게 17살 쯤에 아마도 우리 생각에 20살 전후에 골리앗을 이기는 유명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내용이던가요? 그런 그 사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때 보면 다윗이 소년이지만은 아주 소년, 청년 아직 전에 어린 청년이든지 소년이라고 아직 불리우는 나이지만은 믿음이 독실했잖아요. 그때 왕도 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때부터 10년을 더 단련해서 고생, 고난을 통과해서 사람은 고난에 누가 무슨 뭐 고난에 눈물의 빵을 먹어야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듯이 고난을 겪어봐야 인생이 무엇인지 그래야 또 고난당하는 사람도 이해하고 그러게 사람이 원숙한 인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격은 결국 인격적 성숙, 성화라는 것은 사람이 좀 이렇게 푸근해지고 너그러워지고 막 거친 것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또 사람도 봤어요. 저는요. 겸손은 내가 겸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볼 때 그 사람 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같아. 예. 그 사람 그렇게 화내는 거 별로 못 보고 말도 곱게 해. 예, 그래야 그게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요. 그래 여기에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왕위에 올라서 금면류관을 왕의 정금면류관을 썼어요. 또 이방 나라를 왕이 된 다음에도 이방 나라들과의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루었는데 옛날 왕들은 다 그렇죠. 전쟁을 치룰 때에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기도 응답도 받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전쟁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승리해서 그래서 적국의 왕들의 면류관을 승전하는 왕이 쓰게 되죠. 면류관을 쓰기도 했을 것입니다. 면류관을 정금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셨음이니가 저가 복을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 속이.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아름다운 복, 선하고 아름다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질병 대신 건강을,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을 줘서 넌 매일 울기만 해라, 울면서 살아라, 그러지 않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기쁨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이라 그랬지. 또 질병 대신에 건강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건강이 되어, 예, 건강이 된다고 그랬지. 예, 하나님 잘 믿으면 매일 아프고 골골 아프다 그러지 않았어요. 가난 대신에 일용할 양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랬지. 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매일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가뭄이 드는 몇 년의 기근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손이 잘라졌느냐,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됐느냐, 이제는 무능하게 됐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공급하심을 믿고 바로 살려고만 해야 돼요. 싸움 대신에 평안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수치와 고통 대신에 존귀와 영광을 주십니다. 특히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피하던 때나 주위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던 때들이나 압살롬의 반역의 때 등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경우들에 하나님께 생명의 보존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다윗의 표현을 보면 영영한 장수, 영영한 장수가 뭡니까? 다윗이 몇 살 살았는데요. 영영한 장수는 영생이죠. 영생을 확신했습니다. 영생의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참 은혜 받은 자가 맞아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이 있구나,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사람에게 생명의 연장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내 생명이 얼마 되든지 우리가 사실은 염려하지 말아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한 때에 불러가시는 것이 뜻이니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면 조용하게, 아이고 왜 죽느냐 그러지 말고 조용하게, 주님 이제가 때입니까? 종이 여기 준비되어 있사오니 부르소서. 그러면 제가 주의 얼굴을 뵈옵겠나이다.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 크게 분열롭지 않을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으면 조용하게 하나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제가 믿사오며 고백하면서 주님께 생명을 의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모든 죄를 고백하고 버리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를 제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청산하기를 결심하오니,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이제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오니, 결심하는 모든 자들, 그것이 회개와 믿음이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 과거와 심지어는 현재와 미래까지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하노라.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칭의의 진리라는 것은 원리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 미래까지도 내 생애의 모든 죄를 싹 씻어버리는 것이 칭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신자가 죄를 짓지만은 의로운 죄인, 그런 표현을 박형용 박사님 교회 신학에 읽어보면, 교회 신학에 읽어보면 의로운 죄인, 또 죄를 짓는 의인, 그런 표현 모순되게 보이지만은 그 말은 법적으로는 분명히 의인이 되었는데 실제로 때때로 조금 넘어지는 것이 있다, 이런 표현이죠. 주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죄 문제, 죄책이라는 것이 다 제거되니까, 그러니까 의인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까지가 아니라 미래까지라도 내 생애 전체에 죄책을 주님이 다 거두어 주시고는 의인이다. 그게 칭의입니다. 의인이다. 그렇게 여겨주신다. 할렐루야죠. 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이 칭의가 가장 큰 복이죠. 지금 여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소이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니까 예, 영령한 장수 곧 영생을 주께서 주신다. 우리는 영생을 받았죠. 예수 요한복음 3장 16절 방금 아까 읽은 말씀과 같이 5절 말씀 보십니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또 이는 원문에 이는 저로 하여금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심이니이다. 또 이는 원문에 이는 우리말에는 그게 다 생각되어 있고 영어를 읽는 분들은 영어 성경에는 그래도 비교적 이는 for, for, for라는 말을 보통은 다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히브리 말로 키라는 단어인데 옛날 영어 성경이나 NASB 근래의 성경이나 NIV 성경은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막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부드럽게 읽히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번역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의 대의를 좀 읽는 데는 잘 읽어지니까 좋을 수는 있어도 정확히 성경 단어 영감, 축자 영감을 믿는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영어 성경입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때때로 고난과 모욕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존귀와 위엄을 입혀 주십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여러 해의 그 종살이와 감옥살이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작정과 뜻 가운데 외롭고 힘든 긴 도피 생활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성도의 영광은 장차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할 때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과정이 좀 있지만은 이 세상은 고난이 있는 고난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우리에게는 영광의 천국, 영생의 나라가 있고 영생할 부활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다윗에게 영광과 존귀가 되는 것은 그것이 크고 영원한 복이며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건강과 재물과 세상 권세 같은 복은 영구적이지 않죠. 일시적입니다. 한때 있다가 없기도 하고 그렇죠. 또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도 죽을 때 보면 참 허무하다. 저분은 가족도 없구나. 그런데 저 많은 재산 그런 거 저는 봤어요. 예, 근래에도 또 그런 얘기 들었는데 몇백억 불 정도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 그 기업가가 가족도 없이 그렇게 암투병을 하다가 죽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와, 그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되는지 예? 예? 재산 나중에 재산 처리하는 것이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은 와, 참 인생이 무엇인지 예? 다시 느끼게 되죠. 돈 많은 것이 지금 살아있을 때는 대단하게 보이지만 죽고 나면 그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몇백억 불이라는 큰 내 사업체의 그런 회장님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 가져가 버리시면은 다 허무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복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 영생의 복, 부활과 천국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은 현세와 내세에 그러므로 지극히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성도들에게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를 긍휼로 붙드셔서 요동치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요동치 않. 그것도 참 큰 은혜죠.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인데 믿음도 참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은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가 요동치 않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저분 참 주님을 진실하게 잘 믿어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게 보이잖아 늘 안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오늘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당 나오는 거 봐 예배당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또 읽고 그리고 믿음 생활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봐 그 굉장한 큰 은혜와 복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우리의 고난이 잠깐이랍니다 우리는 꽤 길게 보이는데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동치 않게 굳게 온전케 강하게 터를 튼튼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8절 봅시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이게 8절부터 12절에 12절 지금 9절 읽었지만은 12절까지 8절부터 12절에서 내가 우리 한국 우리 말에는 영어에는 그것이 없어요 영어도 그 옛날 고체는 있어요 너라는 말이 예, 너라는 말을 그냥 낮춰 부를 때 에, 글쎄 낮춰게 예, 고의 표현이긴 한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영어 표현에 you라고는 잘 안 해요 예, 물론 you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you 너라고도 당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고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the라고 그래요 the 예? 예, 당신은 하면 다우 그렇게 그게 고체인데 유의 고체가 다우 혹은 디의 너를 예, 당신을 그러는데 예, 그렇게 아,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NIV 성경이 아주 현대체로 되어 있는데도 이 구절 지금 여기 말한 이 구절 옛날 킹제임스 성경은 원래 고체니까 다우 계속해서 여기 다우 디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고 너의 하면 다이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여기에 NIV 성경도 그렇게 갖고 또 제가 늘 자주 읽는 매튜 풀이라고 하는 주석가도 이 구절 8절부터 12절에 내 너를 내가라고 번역된 말은 2인칭 존칭어로 번역해야 된 존칭어의 뜻이다 그랬어요 2인칭 존칭어란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너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영어에서는 you 그렇게 you라고 표현을 해도 영어에서는 존칭어하고 그냥 일반 말하고 그냥 섞여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존칭어를 쓰죠. 그래서 주라고 우리는 번역해요. 3인칭처럼 2인칭인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주의 손이 주의 모든 원수를 발견하심이여 번역을 하면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심이여 주의 오른손이 계속 번역하면 주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시리로다. 주께서 노하실 때에 저희로 풀무같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주의 손이 원수를 발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찾아서 심판하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 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죠. 사탄과 악령들은 물론 첫 번째 원수들이고 또 그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이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원수들은 또한 하나님의 참된 종들과 성도들의 원수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미워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애굽 왕 바로,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던 아말렉 사람들, 또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했던 이스라엘 주위의 블레셋, 암몬, 에돔 등의 이웃나라들, 그것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사울왕이나 압살롬 등은 다윗 개인의 원수이기도 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지만은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런 반란을 일으켰죠.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로마의 황제들,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들이었죠. 또 천주교회, 사람들은 천주교 하면 기독교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천주교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다음으로 무수히 많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역사상 피를 흘려 죽였습니다. 천주교의 역사는 학살의 역사입니다. 제가 천주교 비평책에 뒤에 윤리적인 죄악에 대해서 그게 전부 다 증거 자료들을 모든 역사가들의 증거들을 많이 인용해 놨죠. 천주교회, 또 일본 제국, 일제 일본 제국도 그랬습니다. 지금의 일본이 아니고 과거에 천황을 섬기던 일본 제국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동방요배를 강요하고 그것을 거절할 때 감옥에 투옥하고 죽이기도 하고, 공산당도 그렇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지금도 죽이고 그렇게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에 넣어서 그들이 짐승 같은 생활을 하게 하고 있고 죽이기도 하고 거기서 죽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그 원수들을 여기에 불로 삼키시며 소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불의 심판이었습니다. 심히 음란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세상의 죄를 성경은 예수님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다, 세상의 모든 부도덕한 죄를 대표하는 것이 우상 숭배 다음으로 음란입니다. 음란의 죄, 그것이 옛날부터 소돔 고모라 시대부터,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음란했으면 음란의 극치라고 할지, 음란의 극단적인 상태가 뭐냐면 동성입니다. 동성이 아주 변태적인 상태죠. 음란은 보통은 이성 간의 음란인데 부부관계를 벗어난,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취하고 눈이 맞으면 서로 잘못된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것이 음란인데, 그런데 그것이 더 심해지면은 이제는 동성애로 간다. 세상에. 지금 오늘 시대가 그렇죠. 제가 미국 그 얘기 자꾸 해서 그렇지만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뉴욕에 있을 때 대학교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 그때는 강도사 때인데 강도사님, 미국의 기숙사는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거기는 미국 기숙사는 남녀 학생들이 다 그냥 드나들고 거기에는 누가 통제하는 것이 없고 그러니 거기 물란하기 그지없고 엉망진창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학교에는 남학생 기숙사, 여학생 기숙사 그게 따로 있는데 또 남학생 기숙사 가면 넌 동성이냐 호모냐 그렇게 묻는다고, 그런 정도로 엉망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다 보기 싫고 그래서 따로 나와서 자취를 해야 겨우 우리가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믿는 청년들이 하더라고요. 아, 여하튼 시대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온 지금 세계가 동성애를 다 인정해야 된다고 그러고 유엔이 그걸 다 권고하고 있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라. 동성애자들이 버젓이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퀴어 축제라고 벌이고 있고 그러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교회들이 동성애 목사가 등장하고 동성애라고 동성애하는 것이 버젓이 알려진 사람이 목사가 되고 또 동성애자들을 결혼 주례라고 하고 있고 이 정도 됐으면 말세지요. 그리고 무슨 차별금지법 지금 통과시킨다고 계속 몇 년 동안 벼르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겁니다. 동성애자들. 그리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은 당신 벌금 물고 감옥에 갈 수 있다. 그거 법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들이 동성애 죄입니다 설교하는데 어떤 교인이 만일 그 목사를 그 설교를 듣고 온 뭐 교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인터넷에 떠 있는 그 목사 이 설교를 듣고 고발해 버리면은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통과시키려면 통과시키겠지요. 그들이 우리는 통과시키면 안 된다 말하지만 통과시키면은 통과시킨다고 목사들이 그런 설교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벌금 물고 감옥에 간다고 안 할 것 같습니까? 하지요. 그런 감옥에 가더라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다면 즐거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이제는 이게 말세가 됐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곧 진노하시고 이 불의 심판을 하실 때가 정말 되었구나. 소돔 고모라 같이 되었구나. 소돔 고모라는 바로 그렇게 동성애가 얼마나 음란하면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아무도 사회가 그걸 통제하지 않는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끝이다 너는 더 이상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불비처럼 소나기처럼 내려서 아예 싹 태워버려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이것들 소돔 고모라와 스보임 아드마 주위의 이 모든 도시들을 내가 싹 태워버리리라 쓸어버리듯이 태워버리다.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시면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세상이 악하면 악하고 음란한 음란하고 악하고 7계명 범하고 마음 제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벌하실 때 이것들 봐라 내가 싹 쓸어서 지옥에다가 확 집어넣는다고 하나님이 집어넣으실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유황 불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던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 첫 아들 둘째 아들도 불에 삼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불이 나와서 아론의 장자 차자를 죽였어요. 모세는 신명기 32장 22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일어나 지옥 깊은 곳까지 사른다고 말했죠. 히브리서 12장 29절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했죠.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 언제 마가복음인가 교리를 설명하면서 제가 했던가요? 예수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의 지옥에 대해 가장 강조해서 그 구절에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 말씀. 지옥의 교리. 와, 무서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진노의 그런 진리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 불못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것은 소멸하는 불, 여기 불로 진노하신 10절 보십시다. 내가 여기도 주께서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심이여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끊으시리로다. 사람은 보통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기 원하지만 참으로 그들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인의 자녀들은 복되지만은 부모가 의롭게 살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면 그 자녀들이 복되다. 자녀들이 복되다. 자녀가 물론 경건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부모가 경건하면 자녀도 경건하게 되겠죠. 복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약속이죠. 또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의 복을 약속하신 말씀, 신명기 28장 4절 같은 말씀이죠.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증거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37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자는 부모가 경건하고 의롭게 사니까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내가 보는구나, 그런 내용이죠. 그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다면 부모가 의롭게 살아야 돼. 경건하고 바로 살아야 되지. 부모가 경건하지 않고 바로 살지 않으면은 그 화가 자식 때에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한다고 부모는 다 생각하지요. 그런데 전장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본인이 바르게 사는 것을 결심해야 돼요. 잘못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부모가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되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자녀들은 땅에서 멸함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20장 5절 방금 읽은 약속에 천대까지 복을 약속하신 말씀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갚겠다 그러시죠. 3,4대까지, 천대까지 안 하더라도 3,4대까지면 아마 그 가문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3대, 아들 대, 손자 대, 증손자 대, 그렇게 몇 개 내려가면 완전히 가문이 망하고 말 것이니까 3,4대, 무서운 얘기죠. 신명기 28장 18절에서는 그의 계명을 거역하는 자들의 자녀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도 하셨습니다. 성경은 악인들의 자녀들이 망한 예들을 많이 증거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대에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그 동료들과 그 가족들, 그들의 가족들,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땅이 갈라져 산 채로 매장되게 한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깨닫고 이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아간을 불러서 그를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것이 유명한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아골골짜기입니다.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여러분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악한 왕 우상 숭배하고 매우 악을 행했던 왕 아합의 아들들과 손자들은 하루아침에 70명이나 왕자들과 손자들이니 대단하죠. 그들이 하루아침에 70명이 그들의 선생들의 손에 의해서 목이 다 잘려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죠. 와, 하나님께서 악하게 행하는 부모가 악할 때 자녀를 어떻게 벌하시는지 정말 두려운 예를 몇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열거해 보았습니다. 11절 계속 보십니다. 대저 저희는 너를 역시 주를 헤아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주께서 저희로 돌아서게 하시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실 이유를 설명합니다. 대저라는 말이, 이는 히브리 말로 키라는 말을 우리말의 개혁성경에 대저 그렇게 많이 번역했죠. 그 이유, 벌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계획하고 해로운 방책을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책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모함해 죽게 하였던 동료들이나 모르드개를 죽이기를 왕에게 요청을 하였던 악한 하만처럼 악한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향해 활 시위를 당기실 것이며, 오늘 여기에 표현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돌아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굴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던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을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하셨듯이 또 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은 시체가 되게 하셨듯이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본인도 체험했고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높이고 노래하고 칭송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살리셨고 죄와 사탄과 죽음과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두 가지 교훈만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으로 성도를 도우시고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본 시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아름다운 복으로 그들을 영접하듯이 복을 주셨고 영영한 장수를 주셨고, 주님 내 목숨을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생명의 연장 정도가 아니라 영영한 장수, 영생의 복을 주셨고 또 존귀와 위엄의 복, 큰 영광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 성도를 핍박하던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멸하실 것이다.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그래서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적용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와 악령들이고 또 악한 세상 권세자들과 핍박자들일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구원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원수들은 마침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크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든든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나, 둘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고 또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다,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면 늘 승리할 것이니까 그렇게 살겠다 결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체험도 하였고 또 믿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하며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 시를 우리에게 또 남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이 시를 남겨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시를 읽고 오늘 이 시대를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 얻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이 주님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복잡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바른 길을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